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보편적이면서도 때로는 다루기 참 힘든 감정이죠. 바로 실망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절대적인 존재, 신을 향한 실망감, 이걸 성경 속 이야기를 통해서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출애굽기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분석한 글들인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졌던 부푼 희망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정말 쓰디쓴 절망으로 변해가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신의 반응은 또 어땠는지 여기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기대랑 눈앞의 현실이 딱 부딪힐 때왜 그렇게 실망감이 생겨나는 걸까? 이걸 이해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뭐 신앙생활에서든 아니면 그냥 삶에서든 기대했던 대로 일이 안 풀려서 크게 낙담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 그럴 때이 수천 년전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던져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자, 그럼 출애굽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4장 뒷부분부터 시작해 보죠. 모세하고 아론이 드디어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서잖아요. 신께서 구원하실 거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심지어 기적까지 보여줍니다. 와, 그 노예 생활에 지친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희광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 당시 분위기가 거의 뭐 축제 같았다고까지 묘사해요. 자유가 정말 코앞에 온 것처럼 느꼈겠죠. 그 기대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구원이 임박했다.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희망이 강렬했기 때문에 바로 뒤에 오는 그 절망감이 훨씬 더 깊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참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모세가 파라오 앞에 딱 서서 우리 백성 보내주시오 했는데, 돌아온 건 뭐, 차가운 거절은 물론이고, 오히려 더 심한 압박이었죠.
맞아요.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나오잖아요. 파라오가 너희가 게으르다 이러면서 벽돌 만드는 양은 그대로인데 재료인 집은 안 주겠다. 이건 뭐?
아니, 이건 그냥 죽으라는 거 아닌가요?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진 거예요. 구원은커녕,
바로 여기가 이 이야기의 아주 극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렇게 희망에 부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분노하면서 모세랑 아론한테 등을 돌려요.
아, 맞아요. 5장 20절? 그쪽 보면?
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 눈밖에 났고 그 사람들 손에 우리 죽일 칼만 쥐어준 꼴이다. 막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와, 희망이 순식간에 배신감으로, 원망으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자료들이 여기서 딱 핵심을 짚어요. 신이 즉각적으로 구원해 줄 거라는 그 기대.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이 절망감은 백성들만이 아니었어요. 지도자였던 모세 자신도, 정말 깊이 느꼈던 것 같아요. 신한테 직접 따지듯이 묻잖아요. 주님, 왜이 백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네. 대체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출애굽기 5장 22. 이 질문에요. 그 약속이랑 현실 사이의 괴리감. 이게 얼마나 컸는지 다 담겨 있어요.
왜 나아지기는커녕 최악으로 가냐, 이런 절규죠, 정말.
자,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신의 응답이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료 분석을 보면요. 신의 모세의 그 절망적인 질문에 대해서 뭐 미안하다라거나 조금만 참아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위로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세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대신에 완전히 다른 쪽으로 모세의 초점을 확 돌리려고 하십니다.
다른 쪽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 이 짧은 구절 사이에서요, 무려 네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다 네 번이나요?
네. 자료들은 이게 그냥 이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봐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특히 이 탈출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그냥 이름이 아니라, 뭐랄까,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존재,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절대 주권자, 이런 신의 본질, 그 성품 자체를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언제 해결해 주겠다, 이런 답 대신에 이 모든 걸 주관하는 이가 바로 나다. 내 능력과 신실함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문제의 어떻게나 언제에서 누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걸로 관점을 확 바꾸시는 거예요.
아, 그냥 고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있는 더큰 실제, 그러니까 신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시는 거군요. 듣고 보니까,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또 다른 관점도 생각나네요. 이 힘든 시간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신의 큰 계획 안에 있는 어떤 과정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들은 이 고난의 시간을요, 나중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있죠?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그거랑 연결해서 설명해요. 그 재앙들이 그냥 이집트 벌 주는 걸 넘어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신의 그 엄청난 능력, 또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 이걸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세워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재앙이 오히려 믿음을 키우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네, 특히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보면 신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과정을 통해서 신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구원으로 가는 길에는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 고난조차도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또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더 큰 목적 안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료들이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도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이건 신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느꼈고 상황이 곧 좋아지겠지 기대했는데 오히려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거나 상황이 더 꼬여버리는 경험 같은 거요?
네, 혹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아무 응답 없이 그냥 침묵만 계속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맞아요. 그래서 혹시 마음 한구석에 신을 향한 좀 서운함 아니면 실망감 이런 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이런 실망감은 우리 자신이 마음속에 이미 그려놓은 어떤 그림 때문일 때가 많다고 자료들은 분석해요. 상황이 이렇게 풀려야 하고 이때쯤 해결되어야 한다는 우리만의 시간표, 우리만의 방식이 있는 거죠.
아, 나만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신의 움직임이나 응답이 내가 기대했던 그 그림하고 딱 어긋날 때, 그때 이제 깊은 실망,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거랑 본질적으로 같아요. 아주 인간적인 경험인 거죠. 우리의 기대랑 신의 계획 사이에 차이가 생길 때 나타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실망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들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혹시 아주 희미하게라도 신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 그런 걸 받았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라는 격려로 들려요.
그게 뭐 아주 작은 위로나 생각지도 못한 도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속에 어떤 평안함,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자료들은 성경 자체에서도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5장. 거기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다.
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의 계획과 지혜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죠. 또 시편 118편 같은 경우엔 계속해서 신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그 헤세드가 영원하다고 노래하거든요.
아, 헤세드. 그 언약적인 사랑이요?
맞습니다.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약속에 기반한 아주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신의 이런 변함없는 성품과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메시지예요.
종합해보면 신의 방식이 내 기대랑 다르고 때로는 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밑바탕에는 신실함과 선한 목적이 있다. 이런 위안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한 건 그 신을 향한 실망감이라는 감정이 종종 신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기대,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어떤 간극에서 생겨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들이 분석한 출애굽기 4장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죠. 구원 약속이라는 분명한 희망이 있었는데 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러자 처음에 그 희망은 깊은 절망과 원망으로 바뀌었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신의 첫 반응은 문제 해결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나는 여호와니라. 이걸 선언하면서 자신의 변하지 않는 성품과 주권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였죠. 이건 당장의 해결보다는 더 길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세우는 과정이 시작될 거다. 이걸 암시하는 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 뭘까요? 첫째는 신에 대한 실망감. 이거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모세도 그랬으니까요.
네, 그렇죠.
둘째, 근데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신의 응답처럼 문제 자체보다는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신의 성품, 더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셋째,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신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넷째는 어쩌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기다림의 시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신의 신실함과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려는 어떤 과정의 일부일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네 가지 요약. 아주 좋습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이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듯이 신의 방법이나 시간표가 우리 이해를 벗어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조차도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선언에 담긴 그 성품과 궁극적인 선한 목적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죠.
즉각적인 응답이나 해결이 안 보일 때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볼 수 있는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신께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고 또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점에 주목했잖아요.
네.
만약에요, 때때로 우리가 겪는 어려운 상황들,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어쩌면 신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면요. 이 관점이 지금 여러분이 혹시 마주하고 있는 어떤 도전이나 기다림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혹시 여러분은 뭔가를 배우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시험받고 또 잠재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